지금부터 한인 중독증 회복 선교센터가 제공하는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중독증 회복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이혜왕 선교사님이 나와 계시고 저는 한선희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아내의 회복 간섭과 중독증, 중독자의 치아, 신념 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간 가족이 중독자를 회복으로 안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5차례나 방송을 했어요. 벌써 5번이나 방송이 나갔는데요. 그 첫 번째 방송에서는 회복 간섭의 필요성과 개념을 방송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회복 간섭의 세 가지 필수 사항과 사랑의 대화, 그리고 세 번째는 회복 간섭의 준비 단계와 교육, 네 번째 중독자의 신념 체제와 자녀의 회복 간섭 참여, 그리고 지난번 다섯 번째 시간에는 자녀의 고통과 회복 간섭 참여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자, 선교사님, 그동안 방송을 순서대로 청취하지 못한 분들에 의해서요. 왜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에서 회복 간섭 내용부터 시작하시게 됐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회복 간섭 이론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기 쉽게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그 다시 설명드리는 것이 그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중독증의 그 특성은 간교하고, 네. 그 다음에 황당무계하고, 그 다음에 너무나 그 파워풀, 강력하기 때문에 중독자는 물론 가족들도 모두 그 중독증의 노예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본의 아니게 그 중독자는 거부 반응과 우울 심리로 일관하게 되고,
네.
가족들은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동안에 중독 문제는 산더미 같이 커져가지만 정작 그 가족분들은 거부 반응으로 일관하는 그 중독자를 어떻게 그 회복으로 안내해야 할지를 그 모르시기 때문에, 중독자를 효과적으로 그 회복으로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인 그 회복 간섭 내용을 먼저 그 다루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 여태껏 그 회복 방법을 잘 모르셨던 가족분들은 먼저 중독자의 내면 심리를 그 이해하시고 중독자의 거부 반응에 대한 그 대처 방법을 아셔야 중독자를 그 회복으로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네, 선교사님은 회복 간섭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회복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알고 싶어요.
예, 그 아직 그 한인 중독 가정들에는 그 회복 간섭 개념이 소개되지 않은 그 상태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독자 1,000명당 한 사람 정도만 그 장기적으로 회복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회복 간섭 이 이론을 적용하게 되면 가정에서,
네.
아마 회복 참여율이 지금보다는 10월 20 한 10 내지 20% 정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제 회복 몸에 오는 사람들도 이제 이런 내용을 알려주면 그 성공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런 분이 한 가족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간 그 가족들은 여러 형태로다가 최후 통첩이나 수도 없이 그 대지를 하여 오셨으므로 이제는 웬만한 말로는 중독자를 더 이상 그 회복으로 안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셨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회복 간섭 이론은 여러 차례로 나눠서 그 이론과 실례를 그 자세히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그 첫 방송에 그 8월 7일 날 나가자마자,
네.
일부 청취자들께서는 그 회복 간섭 방송 내용을 다시 들으시며,
네.
참고하고 싶으시니 그 CD로 만들어 줄 수 없느냐는 그런 요청을 그 팩스로 보내주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 예.
이런 것만 봐도 그 중독 가정에서 회복 간섭이라는 게 얼마나 그 중요하고 청취자분들께서 필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회복 간섭 방송 네 번째 시간에서 중독자의 신념 체제를 다룰 때 말입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중독자의 감정 변화와 정서적 신드롬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네.
네, 이번에는 중독증의 마지막 단계에는 가족들이 글쎄 어떤 감정을 갖게 되는지와 그리고 중독자들의 합리화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았으면 하는데요.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그 중독자의 내면을 더 잘 아실수록,
네.
회복 시작이 더 가능해지게 되죠.
네.
그래서 중독의 그 마지막 단계를 그 가족분들이 아시는 것은 필요하실 것이에요.
네네.
중독 마지막 단계에 처한 중독자들은 정상 감정 이하인 고통 속에 항상 처했기 때문에요.
네.
육체와 마음을 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독 물체나 자기가 하던 그 행위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그래서 그 중독 마지막 단계에서는 아무리 중독 행위를 많이 그리고 자주 해도,
네.
중독 문제가 없었던 때에 그 정상적인 감정박이 도달할 수가 없어요.
아,
네, 아무리
심각하군요.
마약하고 술을 하고 도박을 해도 네. 옛날 정상 기분박이 도착을 못해요.
아.
그래서 감정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미 그 뇌가 망가지게 된 거죠.
아, 그건 내가 나 망가졌던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중독 초기에는 그 매번 중독체나 그 행위를 네. 할 적마다 중독자분들은 기분을 좋은 그 도취 감정에 도달할 수 있었지만
네.
중독 말기에 와서는 뇌신경 체제의 그 이상으로 네. 그런 도취 감정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때 그 예를 들면 그 복권을 구입해야만 당첨도 될 그 이런 행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듯이 비록 매번 도취 감정에 도달하지는 못해도
네.
예, 정상 감정만에도 그쳐도 자신이 하던 중독 물질을 계속 해야만 어쩌다가 한 번씩 그 도취감을 맛봐요 이분들이요. 정상으로 가다가
네.
그래서 계속해서 그 하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 고집을 부리고
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합리화를 계속 더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합리화로는 부족하게 되거나
네.
증상이 심해질 때는 마지막 수단으로 에고를 그 이 보이죠.
뭐 막,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주 온고집이죠.
아,
네, 아주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아, 자기만 하겠다 하는 그런 고집이 되고 예, 예. 그다음에 나중에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주관에서만 그 주위 사람들을 보게 돼요.
아,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 와 있으면 미국 서에서 사람을 보듯이
네.
이분들은 자기 고통스러운 중독 과정에서만 서갖고 주위 가족들을 보는 거예요.
아,
이런 현상을 우리가 프로젝션 현상에 청한다고 그러죠.
프로젝션 현상이요?
네.
그렇습니까? 그럼요. 중독 말기가 되면 중독자들도 본래 정상 감정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족들도 그로 인해서 괴로움을 더 겪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방금 중독자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주관에서 그 주위 사람들을 보게 되는 그 프로젝션 현상에 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프로젝션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그 심리학적인 용어이거든요.
예.
그래서 중독 말기에는 고통스러운 나날이 그 마치 자신의 정상적인 그 때와 같이 되어버리거든요.
아.
그래서 합리화로 일관하는 그 방어의식을 그 즉 자신의 정상적인 그 사고를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고정시키게 되죠.
네.
그래서 온통 중독자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그 부정적인 감정들만 가득 차 있고 이때 문제는 중독 행위를 하지 않을 때는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고
아, 예.
일반 사람들이면 기분 좋아할 그 상황에도 기분이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양반들은.
네.
그래서 아무리 자신이 해오던 술이나 마약이나 인터넷 또는 그 도박을 하셔도
네.
전과 같은 도취 감정에 도달하지 못하게 돼서 온갖 그 자신의 자학적인 감정들로만 주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화풀이를 하는 것을 우리가 프로젝션 현상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프로젝션에 대한 그 적절한 그 한글 표현이 어려워요. 우리가 투시 이런 건데. 그래서
네.
아마 중독자가 최악의 처한 고통 감정의 그 처한 입장에서만 주위 사람을 그 보면서 그 하는 그런 취하는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프로젝션.
예. 그래서 다시 말해서 중독자 자신에게 문제가 없고
네.
오히려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요구들에만 따라주면은
네.
자신은 전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배우자, 자녀, 네. 부모, 이웃 또는 직장 상사가 고통을 야기해주는 것으로만 보게 되고
네.
그다음에 자신의 나쁜 감정을 그들에게 마구 퍼붓게 되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감정과 태도가 점점 더 나빠지게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면요,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이 아무리 술을 마셔도 취한 감정에 도달하지 못한다면은요, 우울증 또한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더 나빠지게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아주 잘 보셨는데요.
네.
이런 정도가 되면 알코올 중독자는 아무리 술을 마셔도
네.
정상 감정밖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술에서 깨어났을 때는 그 전부터 더 고통스러운 쪽으로만 기울어지게 되죠.
술에서 깨어나면은요.
네. 그래서 그 항상 술에 취해 있어야만 그 최악의 고통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계속 술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술을 마시는
네.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중독자들도 중독 종류만 다르지
예.
감정이 악화되는 면에서는 마찬가지. 도박,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우울증과 같은 정서감정이 심해질수록
네.
고집, 그 네. 애고 또한 그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그 중독 문제로 가족들이 어떤 영향들을 받게 되었는지를 그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처음 들어서는 그 이해가 어렵지만,
네.
알코올 중독증은 중에는 그 알코올 중독자들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alcoholism includes alcoholics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이것은 그 중독자 주변 사람들도 중독증으로 영향을 받기 쉽다는 그 확대해서 우리가 의미할 수 있고,
네.
그 중독자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증상이 그 더 있게 되므로 피해 가족들은 그 증상들을 대처하는 방법을 아셔야만 가족들을 하기 때문에 가족들도 우리가 회복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가족들도 회복이 필요하다.
예, 어떻게 이렇게 프로젝션 현상이다 이런 것을 고집을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아셔야지 그분 심리를 알아야지 대처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임산모가 약물이나 흡연을 할 경우에 태아에 심각한 영향이 있게 되는 것처럼 중독자와 함께 생활을 하는 가족 구성원들은 그 모두는 그 분노심, 그다음에 수치심, 상처, 그다음에 두려움과 불안, 고독감 등을 그 경험하게 되죠.
그럼 가족들의 그 분노라면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노심일까요?
가족들은 마치 그 사랑과 미움, love or hate, 그것이 엇갈리는 거죠. 사랑하는 것 같은데도 그냥 갑자기 미워하게 되고 서로가. 그래서 중독자 이제 이렇게 하고, 즉 그 가족들은 중독자를 사랑은 하지만 중독자의 행위는 증오하게 되죠. 그래서 화가 나고 분노심이 치밀게 되죠. 그 문제는 분노 감정은 가족들로 하여금 중독자와 중독증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가족들은 중독자에게 회복 도움을 제공하려면 중독증을 병으로 보실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누차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번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까? 다 그러면은요. 수치심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가족들은 중독자가 초래한 그 중독 결과들로 부끄러운 감정을 가질 수 있고 중독자가 하는 그 행위를 너무나 부적당하고 난폭하여 갖고 남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무안할 때도 있죠. 그리고 가족 자신도 무력해지게 되시고 이런 수치심은 다른 가족들에게도 전염되기가 쉽고 수치심에 노출된 가족들은 low self-esteem, 낮은 자아심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다른 문제에도 자신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되죠.
가족들이요. 장본인이 아닐지라도 말이죠. 심각하네요. 그러면은요. 중독자 그 생활하는 가족들은 어떤 형태의 상처를 더 받게 될지요?
그 육체적인 상처보다는 사실 정서적인 상처가 많이 받으세요.
그렇겠네요.
정서적 상처에는 그 끝이 없으므로 광범위하고 그 골이 깊어질 수가 있고 가족들은 중독자가 망가져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러우신데 중독자와 매사 사사건건이 부딪히셔갖고 다투기만 하시고 또 심지어는 경찰이나 그 돈을 빌려준 기관에서 난 그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면 그들 앞에서 그 중독자를 허위라고 옹호해주거나 증거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다 마음의 상처가 되죠. 특히 그 중독자가 만약 당신이 그렇게 나를 괴롭히지만 않았으면 중독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비난할 때 가족을 비난할 때는 가족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죠.
그렇겠네요.
네.
네, 본인이 받는 상처보다 가족들이 받는 상처가 더 엄청 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마음이 답답해지는데요. 그럼 고통을 직접 겪는 분들은 얼마나 힘이 드실지요. 두려움과 불안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 중독자와 함께 사는 가족들은 내일에 또 어떤 불길한 그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지를 전혀 모르시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쪼들리시게 되셔서 언제 차 페이먼트 혹은 집세를 내게 될지도 모르시고 그런 불안에 휩싸이고 또 중독자의 갑작스럽게 그 포악하거나 가정폭력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취약해지셔갖고 육체적으로도 두렵고 불안한 그 생활을 하시죠.
점점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가족들은 어떤 고독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시는지요?
중독자와 생활하는 가족들은 자연히 그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마련이죠.
그렇겠네요.
이런 스트레스는 중독자와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게 만들어갖고 사랑, 존경심, 상호 관심사 등이 그 사라지게 돼갖고 고독해지게 되죠. 고독이 깊어지면 가족들 간의 단절, 다른 가족들하고도 단절하고 거부가 되고 그다음에 상대를 원하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는 기분이 되어갖고 가족들은 모두 각자 자신만 살아남으려는 그 서바이브 형식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일체 집안에서 서로가 다른 가족들 간의 대화가 줄어듭니다.
참, 글쎄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요, 가족들이 정서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이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네.
참 마음이 찹찹한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이 시간의 주제인 아내의 회복 간섭과 중독자의 신념 체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난번 회복 방송에 소개되었던 그 고등학생의 어머니가
네.
남편에게 한 이야기, 그 회복 간섭 내용을 함께 우리 살펴보기로 아, 하겠습니다.
예, 예.
한선희 아나운서님께서 먼저 그 내용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요. 제가 아내의 잘 준비된 회복 간섭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보, 방금 아들이 야구를 그만두고 싶다고 당신에게 말을 했던 그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서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몰라요. 그때 당신은 너무나 취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다 모르시기 때문에 몇 가지를 더 말하려고 합니다. 아들과 싸운 후에 당신은 만취된 상태에서 차를 성급히 몰고 밖으로 나갔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어요. 당신이 나간 바로 뒤에 아들도 집을 뛰쳐나갔다가 새벽 2시쯤에야 돌아왔고요.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아세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질 않았을지 스스로 자학하지는 않을까?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닌지 제가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집을 나간 지 4시간 후에야 아들이 친구 집에 있다는 전화를 해왔을 때 그 애가 무사한 것을 알고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당신은 아직 집에 들어오질 않아서 당신의 안전에 대해서도 전혀 알 길이 없었어요. 차 사고가 나지는 않았나,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체포된 것은 아닐지, 교통사고가 났다면 부상을 당하진 않았을까? 아니면 당신 차에 누가 다친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하면서 대문 앞에 서성이며 당신은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는지 아세요? 저는 애들 앞에서 용감한 척도 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가장하기도 했지요. 저는 믿어요. 당신이 그날 밤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여보, 그렇지만요. 당신이 술을 마시고 나면 성격이 변해서 당신의 행동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당신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고 당신에게는 오직 술만이 문제랍니다.
예.
네,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돌보면서도 술만이 문제인 점을 아주 부각시켜서 말하고 있네요. 그럼 선교사님은 이 아내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셔요?
예, 그 아내의 이야기에서도 성공적으로
네.
회복 간섭을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죠.
네.
남편을 사랑하고
네.
점잖게 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네.
알코올 중독의 그 중상들을 열거하면서도
네.
술만이 나쁘지 당신이 나쁜 것은 아님을 그 부각시키고 있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회복 시작을 촉구하는 점이 그런 것이 돋보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언제 간들 거야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강압적인 것이 아니고
예, 그런 점에서 당신은 다 좋은데 그 술만이 문제다.
네.
네, 이런 거하고 아까 그 대문에서 그 기다릴 때 애들 앞에 척한다고 기다리는 게 이상하니까
네.
그때 아닌 척하고 용감한
글쎄,
척도 하고 했다는
척도 하고.
네, 네, 상당히 그런 게 참 그 남편 마음에 파고들 겁니다.
글쎄요, 바로 전에 이 대화를 나누기 전에는 참 제가 착잡했었는데 이렇게 지혜로운 아내와 아들이 있음이 또 저를 또 이렇게 기쁘게 만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내 입장에서 왜 중독자의 신념체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회복 간섭 목적은 중독적인 신념체제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네.
중독증이 야기하는 방어의식을 우회시켜갖고
네.
회복을 시작하도록 안내라는 것이 그 주 목적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중독자의 신념체제를 자세히 아셔야
네.
효과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회복 간섭 참여자들이 중독자의 방어 메커니즘을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우회시키기 위해서는 글쎄 중독자의 어떤 말들을 조심해야 할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중독자가 거부 반응 투로도 말하는 그 방어 메커니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다 내가 알고 있다. 그렇지만 하고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I know I have a problem. but 이러면서 그 but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걸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토를 단다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이런 거를 nobody
네.
would understand me. 그런 건데. 그다음에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nobody would accept me. 이렇게 이제 그 조금 남을 파는 거죠. 나는 당신과는 다른 특이한 사람이다. 당신보다 뭐 내가 한 단위 올라갔다 했으니 I'm a unique person. I'm different.
예.
그 다음에 그래 내가 문제가 있다. 이제 마지막에 인정하지.
인정하는 거니까.
그것이 당신과 무슨 소용이냐. What's the use?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엔 그러죠.
예. 중독자들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방어 메커니즘 태도들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요?
그러니까 합리화, 네. rationalization, 네, 그다음에 정당화, 네. justification, 극소화, 네. minimization, 그다음에 네. 비난, blaming, 네. 그다음에 변명, excusing, 그다음에 alibi, making alibis, 그다음에 네. anger, 분노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그 분노심은 상대편으로 하여금 화를 내는 반응만 초래하게 되죠. 가족들 경우에 분노를 받아버리면은 네. 그래서 비난은 또 다시 다른 비난을 만들게 되고 변명이나 정당화는 또 다른 구실과 변명을 서로 만들게 마련이죠. 네. 그래서 회복 간섭 전문가는 이럴 때 회복 간섭 준비와 예행 연습을 실시하면서 참석자들이 그 말할 용어나 문구들을 주의 깊게 그 들으면서 확인해갖고 네. 그걸 점검해줘갖고 고쳐주죠. 그래서 회복 간섭에서 적합하지 않거나 네. 중독자의 방어 메커니즘을 자극할 문구들은 사전에 제거하거나 수정하는 그런 작업을 하죠. 그래서 준비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준비 작업이 뭐 철저해야 되겠네요.
남편 와서 이렇게 맨날 좀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를 해갖고 남편이 그 거부 반응을 안 익히도록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요. 회복 간섭 실시에서는 애매모호한 문구들은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예를 들면은 나는 생각하기를 I think 이런 거 한 거 알렸죠. 그다음에 그런 정도 that kind of,
kind of.
that sort of 그런 종류. Maybe 아마 이런 등의 문구는 그다음에 도리어 중독자의 회복 지연을 도와주거나 유리하게 만들죠. 그래서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부부지간 남편이 그런 경우에 부부지간에 어떤 타협을 내면은 절대로 침실에서는 이런 대화를 나누면 안 돼요. 그럼 금방 여보 뭐 어쩌고 하면은 이것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또 그렇습니까? 자 오늘요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방송에서는 중독 과정에서 가족들이 겪게 되는 정서 감정들 그리고 아내가 작성한 회복 간섭 내용 중독자의 신념 체제 중에서 합리화와 방어 메커니즘에 등의 가족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을 것으로 합니다. 자 성 교사님 오늘도 중독 가정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 새로운 회복 정보를 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 교사님 회복을 염원하시고 중독자의 합리화와 방어 메커니즘 등으로 힘들어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기도를 한번 해주셨으면 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Yesterday, Today, Tomorrow라는 기도문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지요.
네. 매주 마다 우리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두 번 있으며 이 두 날은 걱정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날입니다. 이 두 날 중에 하나는 실수와 근심, 잘못과 실패, 아픔과 고통 등으로 얼룩진 어제입니다. 어제는 이미 저희들이 통제할 수 없게 영원히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들도 지나간 어제를 되돌려 올 순 없습니다. 어제는 이미 가버렸으므로 어제 우리들이 취했던 행위들은 어느 하나도 다시 할 수 없으며 우리들이 말한 어느 한마디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괴롭고 악마가 있을 수 있고 아주 나쁘게 될 수도 있다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또 다른 날은 내일입니다. 내일 또한 우리들이 직접 통제하거나 어쩔 수 없는 날입니다.
내일의 해는 빛이 나든 구름이 가르든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해가 다시 뜰 때까지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우리들은 내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오직 남은 하루는 바로 오늘입니다. 누구나 단 하루의 승리를 위해서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신과 제가 어제와 내일을 구분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람들을 그토록 미치게 만드는 것은 오늘의 체험이 아니라 어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후회나 쓰라림 그리고 내일에 또 무엇이 일어날까 하는 불안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오늘 하루하루만을 생각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혜영 선교사님께 회복에 대해서 다 알아보시고 싶으시거나 실제 회복 모임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은 909 지역번호입니다. 595-1114, 909-595국에 1114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선교사님과 직접 통화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혜왕 선교사님과 저는 한산희 아나운서였습니다. 라디오 중독증 회복 모임 참여 가족 여러분, 다음 회복 방송 시간까지 평안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선교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